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내 안의 선교사 그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부르는 고유 명칭으로 성과 이름을 사용하지요. 영어로 할 때는 이름이 앞서고 그 뒤에 성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앞에 있는 그 성은 우리의 가족과 가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을 라스네임이라고도 하지만 패밀리네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는 분이 이씨 가문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의 공적으로 인해 순신 그 자신만이 명예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영예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씨 가문과 그의 가족에게도 영광의 조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수치스러운 업적이 있었다면 그 부끄러움이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이 가리키는 그 가문과 가족에게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이름과 더불어 성을 표기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답거나 부끄러운 업적이 그 사람 한 명뿐 아니라 그의 가문과 가족에게도 영향을 입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 속에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칭 안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잠깐 멈추었지만 지난 7월 세 번의 주일에 거쳐서 내 안의 선교사라는 주제를 이어갔고요. 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 시간의 묵상을 잠시 복습을 하자면 우리는 첫 시간에 이사야서 55장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확신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키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확신과 또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확신.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선교사를 일으킨다고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너희는 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선교의 그 정의이고 또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명이 전도의 정의라는 것을 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죽은 마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 안의 선교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름의 성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과 가깝게 아이덴티파이 해주시는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의 선교사 그 세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봤을 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4장의 그 시작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같은 고린도후서의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변호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증거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리를 잡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도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패키지로 버리려고 했던 그 교회의 모습에 그가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해명하는 방법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참된 사도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사도된 증거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의 참된 사도임을 보여주는 더없이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인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항상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세워 강조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 영어로 하면 ambassador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늘 그 마음에 맴돌고 있고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 오늘 그 내용이 길어서 함께 포함은 안 했는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워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또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두려워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진 그런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 의문이 맞아요. 헛된 의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랑과 반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마쳤을 부분에 요한 1서 4장으로 가셔서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신 내용을 요한일서 4장 18절 한 구절만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삼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잘못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나는 그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계십니까?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두려움이 확대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가리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대상 속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버릴 수 있는 두려움이고요. 반드시 버려야 하는 두려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는가?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윗 두 구절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마음, 그들의 행실을 또 그들의 가르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달리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 두려우심 안에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의도가 아닌 다른 뜻과 다른 의도를 전한다면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책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대표하지 않았어. You never represented me. 너는 나를 대표하지 않았어. 너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했고 너의 생각을 전파했을 뿐이야. 이런 선언을 받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초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붙은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모세를 미워하셔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앞세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점.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은 더없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의 생각은 전능자, 주권자의 생각이고 나는 소견이 좁은 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차이점을 항상 알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신 R.C. 스프라우 박사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영상으로 봤는데요. 오늘날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그분이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계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 그리고 남은 나의 생애 나로 하여금 그분의 대사가 되도록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신 그분은 나와 다르고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고인이 되신 그분이 애통해 하셨던 것은 교회 안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생각을, 내 추측을, 그리고 인간의 바람을 마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처럼 전할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칫 빗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어 세우고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되새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분이 진노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알며 그분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선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를 멈추는 하나님의 경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를 일으켜 세우고 전진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14절로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가장 큰 뜻은 이렇게 사로잡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붙들어 매놓기 위해서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일으키고 나아가도록 사로잡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여러 면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도 받아준다라는 어떤 광범위한 사랑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뒤에 있는 문구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이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혼이 죄로 망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이 좀 더 의롭게 살면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부끄러워하고 겸손히 창조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그 안에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끝내 죽은 자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창조주여, 이와 같은 처지에 저를, 이 영혼을, 가련한 영혼을 자비롭게 대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가련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자비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분의 죽음을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망가지고 부족한 나의 뜻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더없이 위하시는 주권자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인생,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복음의 세 가지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한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일어난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느 다른 누구를 향해서 선포한 것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이지요. 본문의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면서 어떻게 변화, 어떻게 성화시키시는지 알았던 바울, 그리고 똑같은 복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고 전파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해가면서 기뻐하는 삶의 반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처럼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한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화해, 화목 화해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해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목적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본문 마지막 네 구절에서 다섯 번 언급합니다. 그 짧은 내용 안에 다섯 번 반복됩니다. 동사와 명사로 반복이 되는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라, 화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단어를 직역하면 함께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카타알라소라는 함께 변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 문화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하면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와 평화로운 관계로 한 마음이 되어 간다. 그래서 지금 대립된 상태에서 한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평화로운 관계를 향해 변해가는 것. 이것을 화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가리켜서 용서라고 하지 않고 화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라고도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용서와 화해의 개념은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립됐을 때 서로 싸워서 지금 서로 적대심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피해당한 측이 가해자 측의 잘못을 이제는 괜찮다고 해주고 덮어주면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한쪽의 행동으로 용서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화해는 용서와 조금 다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만 마음을 움직여서가 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마음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된 관계를 그치고 화목한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자 양측에서 원해야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믿음의 반응과 평화의 화답이 우리 쪽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우리 종교개혁의 구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 인격적인 관계의 화목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민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없이 거룩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손색 없는 의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언어로 그분은 인애와 의가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신약의 언어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자비, 그분의 진리 모두 최고이고요. 더 나아질 수 없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죄로 타락한 내가 그분을 오해할 뿐이고요. 죄로 타락한 내가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할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분이 전능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막을 수 있는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범하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없이 은혜로우신 그분을 탓합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내가 은혜롭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도 나의 용서를 받으셔야 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하는 일이 없는 그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막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나의 평가,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그분의 행동들에 대한 나의 기억, 나의 결론이 다 틀렸구나. 여기서 시작합니다. 화해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분의 온전한 마음,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적하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구하는 자비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화해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지요. 이런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가 여러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첫 곡으로 많이 부르는 주의 인자하심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라는 그 말씀을 땄던 예레미야 애가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구약 말씀 중앙에 있지요. 3장을 보시면 21절부터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그 전에 1장으로 가셔서 18절 한 구절을 보십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지금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 남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이런 회개를 백성을 대표해서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유다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선지자가 이해하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국을 멸망시키셨을 때 나의 친족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가셨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의로웁니다. 의롭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선지자의 지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동안 나의 인생에 인도하신 모든 손길에 대해 그분은 의로우시고 내가 해를 당했다면 이것은 나의 잘못 또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분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으며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다시 또 화목해져 나가고 하나님과 풀어가는 관계를,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과 19절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우리 한글 번역에 한 단어가 빠졌는데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는 의탁하셨느니라, 맡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이제 영혼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자로 받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위 11절에서 바울은 그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이 세 가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것, 또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것,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에게 설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 밥을 사줄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전도의 어떤 소위 전략, 전도의 어떤 방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그를 설득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복음입니다. 나도 복음에 설득이 돼서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도 복음에 설득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바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21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나님에게 의로운 백성으로 비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성자이시자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세요. 이것이 바울의 설득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교사를 일으키십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가도록 파송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 말문이 막혀 그저 회개하고 감사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뒤로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시대, 2018년도라는 이 시대에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아니라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하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더욱 신실한 주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대표하는 그분의 마음과 뜻과 말씀과 목적을 되새기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교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나의 힘, 나의 어떤 동기부여로 행하려고 했었던 때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사로잡히며 무엇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고 내가 대표하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을 멈추고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사신을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는 주님의 대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대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또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뻐하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